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서로 교독 후에 마지막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3일 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하러 모였지요? 예,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죠.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거룩하고 예배는 그만큼 정결하며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 교제의 풍성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결국 그 예배의 역동성이 어떠하느냐, 그 교회의 예배가 과연 역동성이 있느냐, 그 교회가 정말 다이나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정말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살아있고 또는 살아있지 못하고가 판가름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후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덮고 있어요. 과거에 성막이 있던 구약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사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은 모든 사진의 센터에 존재했습니다.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많은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신약시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동성 있는 예배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예배의 역동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뛰어난 찬양 인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예배의 어떠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설교자 한 사람 때문에 예배의 성격과 예배의 본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 오직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또는 어떤 환경들에 의하여 이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면 과연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는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교회를 덮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궤가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도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에 의하여 뺏겼던 법궤를 다윗이 다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기 쪽 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 수레로 그 법궤를 이동하다가 그 소가 날뛰어서 그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 법궤를 덮쳤는데 그 법궤를 붙들던 그 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였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죽어서 그 사람이 죽어서 다윗은 그것을 가져오기를 마다하지 마다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다가 그 집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복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법궤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윗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왔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는 정결 예식을 저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그건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복을 주셨단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통해서 그가 얻었던 교훈, 아,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메어오지 않냐고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그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수백 명을 불러,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나중에 역대상, 또 역대상과 6장 1절에 보면 무려 3만 명을 모아놓고 지금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인파를 3만 명이랑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무엇이냐? 은혜 아래예요. 법궤는, 법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은혜 아래예요. 영어로는 under grace. 자, 그리고 법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 그냥 언약 안에예요. In covenant라고 하죠. 왜 은혜 아래로 하냐? 항상 법궤는 법궤 자체로만이 아니라 법궤 위에는 법궤를 덮는 시은좌가 있어요. 그리고 시은좌 위에는 두 그룹이 그 시은좌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좌리, 좌소라고 해서 시은좌, 보일시, 은혜은, 좌리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 법궤는 그 시은좌 아래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 시은좌 이에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그 시은좌 이에 뿌려요. 그리고 그 시은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두 그룹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그 위에서 사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언더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래서 다윗이 춤을 췄던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시온성, 다윗성, 그 성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 또 두 가지의 특징이, 두 가지의 습성이 있어요. 뭐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궤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옷이 벗어지도록 빙빙 돌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지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법궤가 들어오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법궤의 제일 앞에 서서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채통과 왕의 위신과 왕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다윗이 그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진짜 왕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왕 다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다면,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감격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우리 성에 들어오시고 이 예배 처소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다음 하나님의 단계는 뭐냐면 당신의 자리에 좌정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을 추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은 이런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이 들어오신다,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그러한 채통도 왕의 위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 이곳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그냥 밋밋하게 박수 칠 수 없는 거예요.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주보 감상하면서 성경책 감상하면서 핸드폰 감상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덮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충만한데 거기서 다리 꼬고 다리 떨고 핸드폰 만지고 주보 감상하고 주보인 안에 있는 오타 감상하면서 오타 발견해서 이번 주에 오타는 두 개, 세 개 그거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마음, 생각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머무니까, 내가 지금 시은자, 감히 내게 뿌려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 된 나를 위하여, 나의 영육의 구원을 위하여 뿌려졌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사건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로컬 처치이기 때문에 좀 제한되긴 하지만 여러분 강대상 위에도 올라오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불길 같은 성신 앞에 여러분이 두 손 들고 나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역동성 있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와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으로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 안에서 법궤 앞에 춤추었던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 아래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은혜를 제공하는 어떠한 것에 더 목을 맵니다. 은혜를 주는 어떠한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왕의 존재, 그분 앞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어떠한 관심보다 은혜를 끼치는 어떠한 세션, 사람.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예배의 시간에 집중받고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사람인 설교자가 드러나면 여러분 100%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감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어담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에 있는 신성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드러나야죠. 여러분 찬양 인도자의 탁월한 인도와 그의 탁월한 음색과 그분의 탁월한 음감과 그분의 탁월한 박자와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브릿지 멘트에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좌지우지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찬양 인도자가 그 예배를 받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어지죠. 사람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탁월한 인도와 탁월한 말빨과 탁월한 신학과 탁월한 영성이 그 교회의 예배를 더 예배롭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주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것만 드러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 설교자에 의하여 어떠함이 인도되어지는 예배에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예배의 역동성이 사라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해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를 열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무리 환경 바꾸고 거기다가 아무리 시스템 바꾸고 거기다가 아무리 상황을 바꿔보세요.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 계셔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씌은 자 우리를 향하여 피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투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잠잠히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배받기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언약 안에요. In covenant. 여러분 언약계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언약계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언약계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던져진 그 두 돌판, 깨어진 두 돌판,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고 오늘 그 언약계 안에는 십계명의 두 번째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까지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그 언약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세계관들,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어떠함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 밖, 긴 밖에 불살라져야 하는 제 버린 곳에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는 성막 안에 들어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온전함과 온전치 못함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신실한 언약만을 붙드는 그 신실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와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대리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처럼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자기는 그 땅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우리는 언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워십,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줌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4편에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그네 은혜 아래 있기를 원했으면, 얼마나 그 언약 안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기를 원했으면 여러분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오직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는 그 착각과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한다, 우리가 예배를 코디네이션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코디네이터가 있지요, 부목사 중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 코디네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엄밀한 말에서 예배를 디자인하는 어떤 특정 사람, 교육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100번 성경을 읽어보고 100번 제 신학을 점검해봐도 예배의 유일한 코디네이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주시는 분도, 우리의 예배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지 여러분 사람이 어떠하심 가운데 그것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배가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어원을 살펴보면 예배는 구약에서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샤카라고 합니다. 샤카. 그리고 히브리어가 아니라 또 헬라어로 가면 이 예배하다를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샤카, 프로스퀴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프로스퀴네오는 단어에 합쳐진 합성어인데 프로스 뭐뭐에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퀴네오는 입 맞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다의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입을 맞추다예요. 근데 이 구약의 샤카와 프로스퀴네오를 가지고 종합해보면 예배하다는 뭐냐면 종이 그 주인에게 입을 맞추다입니다. 마우스투 마우스투가 아니라 보통 주인에게 입을 맞출 때는 그 주인의 손에게 입을 맞추죠. 더 엄청난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또 행위로 발에 입을 맞춥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경외와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은 그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해야 하냐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죠. 내 복종과 내 존경과 내 모든 경애를 지금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어 예배로도 이 영어를 영어로도 뭐라냐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worship의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다 라는 거죠. 가치를 받으시라, 가치를 받으소서, 나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받으소서.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모든 존경과 우리의 모든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하단 단어와 아까 법궤와 똑같은 겁니다. 종이 주인의 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 안으로 주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예배 영광이에요. 내가 은혜의 아래 잠잠히 들어가는 것, 내가 언약 안에 잠잠히 들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책을 찾아보니 제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예배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떠냐면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모습. 여러분 예배 영광을 맛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모습. 자, 아이가 웁니다. 배가 고파서 웁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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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엄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 주님은 득달같이 달려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그 어미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배고픈 아이는 엄마의 젖을 뭅니다. 그러면 그것은 빈 젖이 아니죠. 거기에는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탁월한 영양분과 에너지온이 그 엄마의 젖 안에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에 의해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엄마가 채워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거죠. 그게 엄마 젖을 물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 젖을 먹고 나머지 트름을 하고 나서의 아이의 해맑은 모습이에요. 엄마의 존재가 내게 있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며 나는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물면 그 엄마의 젖은 항상 빈 젖이 아니라 항상 나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가득한 그 엄마의 젖으로 내 배고픔은 채워지고 나의 이 울부짖음은 그쳐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해하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영광을 모두가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죠. 엄마의 존재만 있으면 젖을 물 수가 있고 젖을 물면 피로는 채워주고 그 피로의 채워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또 3시간, 4시간을 걷더니 놀 수 있고 기어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영광을 맛보야 여러분이 6일의 삶을 마음껏 뛰돌며 지치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사라지니 그 6일의 삶이 어떠할까요? 예, 퍽퍽하고 지치고 감당할 길이 없으며 너무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왜냐? 유일한 엄마의 젖에 그 빈 젖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나는 월요일부터 허기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6일이 아니라 2주 일을 버텨도 거뜬한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의 영광을 우리 날마다 맛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익숙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익숙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느 순간까지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 일정 시간까지는 여러분 예배는 훈련이고 예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고 의도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의 하나의 행동 양식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습관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행동 양식과 하나의 행동 패턴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되어버린 나의 예배가 여러분 그때까지는 필요해요. 그 익숙함, 그 습관화, 그 행동화는 필요해요. 하지만 익숙함은 이겨내야 합니다. 예배는 익숙해지고 예배는 능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해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예배자인 나 자신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 매주 매주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 지난주의 수요일과 나의 오늘의 수요일은 달라야 되고 지금 나의 수요일의 예배의 자의 나의 마음과 다음 주에 수요일날 오는 나의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같은 마음으로 옵니다. 같은 은혜만 구합니다. 같은 것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기대와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일하심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뜻없는 열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깊은 사귐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냐면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찬양하시다가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찬양을 하다가 박수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아멘을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동의의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일어섰다 앉았다가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앉았다가 다른 사람을 안고 기도를 해줬다가 악수를 했다가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제한되는 예배에 여러분 예배 역동성은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교통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다윗의 삶이 나중에 어떻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거는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이고요.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8장 6절, 8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갔던 다윗이 어떠한 삶이 됐냐면 점점점 강성해졌다가 그 시온성의 법궤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이제 바뀌어요. 강성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것도 8장 6절, 8장 14절 두 군데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어떠함은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예배 환경은 우리의 그 예배를 어떠한 지장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어미의 젖을 물고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처럼 예배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간절함과 그 어미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그분과 우리는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시 영상 보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영상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도시의 광야, 거리 시험과 시련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빠는 제게 우리가 부름받은 거리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실제 세상에 있는 거리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 가상세계라고 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캄보디아의 변방에서 드리는 찬양과 복음 선포가 온 열방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소리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거리와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MK 선교사 정하영입니다.
내가 꿈에 빠져 사람을 위해서 도시 열매 조세서
거리 찬양은 캄보디아 왕궁 앞 강가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거리 찬양을 인터넷으로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현지인들이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캄보디아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어린 소녀의 용기가 캄보디아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 현지 크리스천들이 말해줬어요.
만주고
공사에서 여는 오디션 대회가 있었어요. 큰 상금도 있었어요. 저는 모든 영광과 존귀라는 찬양곡으로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녹화 날짜가 주일날인데 뭐예요? 부모님은 찬양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촬영을 못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부모님 말씀을 따랐어요. 좋게 보이던 일을 포기하고 다시 거리로 나가 찬양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거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훈련시켜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외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버스킹이나 그런 예배를 하면 추방당할 수 있다고 많은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버스킹을 또 하기로 결정했어요. 때 대형 쇼핑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셨고 너희들이 캄보디아 영적 흐름을 바꾸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선교지에서 MK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열방의 예배자로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정기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오디션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거리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저 8살짜리 아이의 고백. 캄보디아라고 하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찬양하고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8살짜리 아이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저 아이의 해맑은 모습, 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뜻을 알 길 없지만 포기하였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그거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멈춰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에 섰더니 그 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저 8살짜리 아이의 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영광이지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행복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